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5일 새벽 처음으로 레바논 북부 트리폴리를 타격했다고 레바논 안보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교외 지역을 공습했으며 남부 레바논으로 새로운 지상 침공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 관계자와 그의 아내, 두 자녀가 트리폴리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 대한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마스 측 매체는 이 공습으로 하마스 무장조직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트리폴리 공습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위파가 다수인 항구 도시 트리폴리는 이스라엘군의 공습 대상이 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유전 공격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은 공격과 관련해 무엇을 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결정을 내린 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유전을 공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약 2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영내 무장 세력 간 갈등이 크게 고조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과 접경한 북부 수미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이곳에서 쿠르스크 지역으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기습 작전이 시작된 지약두 달이 지난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국경 지역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진격 속도는 둔화됐고 러시아군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쿠르스크 작전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의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더 결단력 있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과 함께 제82 공수여단을 방문하는 모습이 공개됐으며 우크라이나 영토를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타이완을 굴복시키기 위해 경제 및 사이버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소재 연구소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전쟁 가능성은 자주 간과됐다며 타이완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FDD 연구원들은 올해 초 타이완의 금융 및 은행 전문가들과 함께 이틀간의 모의 훈련을 진행해 중국이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나 허위 정보 유포 같은 비군사적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최대 도시인 마나우스의 강 하구가 4일 19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에선 가뭄이 수로를 말리게 하면서 곡물 수출 및 필수 물자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자 공급의 생명선이자 경제적 허브입니다. 지난해부터 아마존과 남미 대부분 지역은 우기에도 강수량이 평균 이하로 줄어들며 가뭄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과 볼리비아에선 10년 넘게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산불이 급증하게 한 극심한 폭염과 건조한 날씨는 세계 최대 습지인 판타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밤부터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상 1도에서 13도, 최고 영상 13도에서 영상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지원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바쁜 도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지로 떠나고 싶을 때 보통 어떤 여행지를 떠올리시나요? 제 주변을 보면 보통 산파와 해변파로 많이 나뉘던데요. 그런데 혹시 저처럼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내가 타지인임을 뼈저리 느끼면서 도로를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제 생각에 그런 데서 오는 자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아이다호주의 여행은 참 그런 자유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아이다호주에서 저희가 돌아볼 곳은 대규모 감자 농장을 운영하는 와다 감자 농장, 조용한 포카텔로 마을, 노천 온천을 할 수 있는 라바 핫스프링스 마을, 간헐천이 뿜어져 나오는 소다 스프링스 마을, 이렇게 네 곳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아이다호주 여행을 시작해 보실까요? 함께 가시죠.
미국 서부의 다른 산업이 해안 가까이에 건설되는 동안 아이다호 지역의 사람들은 그곳 최고의 자원인 흙을 이용해 척박한 서부에서의 삶을 개척하고 꾸려나갔는데요. 이후 아이다호는 비옥한 목장과 농장이 가득한 거대한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날 아이다호의 2만 4천 개가 넘는 목장과 농장의 총 규모는 4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다 농장이 바로 그중 하나인데요. 아이다호주에서 가장 양질의 감자를 재배하는 가족 경영 농장입니다.
My name is Brian Wada. I am the CEO of Wada Farms. We are a family.
제 이름은 브라이언 와다입니다. 전 와다 농장의 CEO죠. 저희 아이다호 핑크리 시의 감자 밀 농장입니다. 아이다호는 감자를 길게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곳 기후, 토양 유형, 성장 시기가 모두 감자 재배에 최적화되어 있고 저희 역사와 경험도 한몫하지요. 아이다호 주 전체가 감자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좋은 감자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력과 환경,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마케팅 팀장인 에릭과 농장 투어를 해보았습니다.
We're getting ready to start our 2018 crop year, and this is one of the fields that we're.
2018년 수확 연도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도 조만간 감자를 심게 될 거예요. 와다 농장에서 잘하는 것 중 하나는 항상 적절한 농경학을 적용해서 좋은 토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자는 대충 심어 놓으면 알아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양한 과학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 감자들은 특별히 옮겨 심기 위해 재배됐어요. 이 씨앗들을 가지고 나가서 밭에 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로 1,400만 평 정도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어요. 감자 튀김 냄새가 나지 않나요?
Yeah, 네, 맞아요.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It's a lot about eye appeal. And so the prettiest.
보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도 예쁜 감자들은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슈퍼마켓이나 식당으로 공급합니다. 예쁘지 않거나 상처가 생겼거나 너무 작은 감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건조시설로 가지고 가서 건조 감자 상품으로 만든 다음에 다른 식품의 재료로 사용하죠. 저희 감자 생산업자들은 모양과 형태에 상관없이 수확한 작물을 100% 활용하고 있어요.
We have been farming in Southeast Idaho for 75 years. Back in the old days.
저희는 아이다호 남동부에서 75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어요. 예전에는 손으로 작물을 심었지요. 지금은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매년 4억 5천만 파운드의 감자를 생산하죠. 약 20만 톤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봉지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 기계로 나와요. 여기서 이 큰 봉투에 다섯 개씩 들어가죠.
These robots right here are now palletizing.
이 로봇은 포장된 봉투를 화물 운반대에 쌓고 있는데 보통 팔레트 하나에 봉투 40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팔레트 하나당 900kg의 감자가 올라가죠. 요즘 세상엔 자동화 비율이 높을수록 생산과 간접비의 효율도 크게 상승하죠.
A lot has changed over 75 years. But the one common characteristic.
75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감자 농부의 특징은 기업가 정신과 자립심을 바탕으로 한 직업의식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직원이 일주일에 100, 120시간을 일하고도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노동의 결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So this is how you get the Idaho potato all across the state.
아, 이렇게 해서 아이다호 감자를 주 저녁으로 공급을 하는 거군요.
All across the state, all across the country, and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all over the world, we do a lot of.
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가죠. 특정 시기에도 해외로도 나가요. 수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뒷마당에서 기르는 작물이 전 세계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Our business and the family farm, it's very important to me because it is. It's the family farm.
저희 농장의 사업은 제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농장은 가족 농장이기 때문이죠. 저희는 이 일을 75년 동안 해왔어요. 저희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다호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죠.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다호 남동부에서는 포카텔로라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비록 인구도 적고 유명 관광지도 아니지만 미국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느껴볼 수 있는 인간미와 따스한 정, 그리고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의 자부심이 있는 곳이었고 앞다투와 그런 포카텔로의 매력을 자랑하는 주민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포카텔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스테파니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알고 보니 스테파니는 거의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고 덕분에 예쁜 마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My name is Stephanie Palagi. I am the executive director of Old Town Pocatello Incorporated.
제 이름은 스테파니 팔라제예요. 전 올드타운 포커텔러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입니다. 이곳은 올드타운 포커텔러라는 곳인데 아이다호 포커텔러 시의 도심 상업지역이죠. 포커텔러는 원래 철도마을이었어요. 철도가 유타에서 아이다호로 확장되면서 이곳에 정류장이 생겼죠. 이곳은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곳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든 이곳에서 쉬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요.
포카텔로가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오래되고 개성 넘치는 트롤리버스에 올라탄 후 리사를 만났습니다.
So this is Station Square. It was built in 1916.
자, 여기는 역 광장이에요. 1916년도에 지어졌어요. 아직까지도 매일 기차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는 다양한 기차 역사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하와이안 레스토랑이 있고요. 이번 달에는 새 커피숍이 문을 열었어요. 미용실, 여행사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이 있습니다.
다시 트롤리버스를 타고 포카텔로에 있으리라 생각지도 못한 테마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So we are headed to the Museum of Clean.
이번에 갈 곳은 청소박물관이에요. 청소용품만을 소개하는 유일한 박물관이죠.
청소용품으로 가득 찬 박물관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세탁기와 빗자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진공청소기도 있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로 제가 청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I've lived in Pocatello my entire life. I've had the opportunity to travel and see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and communities and downtown areas.
전 포카텔로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다양한 나라와 도시를 여행하기도 했지만 이 포카텔로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저희 도시는 규모가 작아서 이웃끼리 모두 잘 알고 거리도 안전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 예술, 문화, 음악 등도 모두 갖추고 있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선출된 포커텔로 시장은 아이다호 포커텔로를 미국의 스마일 도시로 선포했어요. 그런 전통이 이어지면서 저희는 이 포카텔로의 거리를 걸을 때면 언제나 항상 미소를 띠게 됐답니다.
다 함께 미소를 띈 얼굴로 계속해서 마을을 구경하러 나섰습니다.
여기 포카텔로 안에 이제 여기 위치한 로컬 샵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식료품점이랑 카페랑 베이커리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이렇게 도시가 살아나면서 문을 연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직접 만드신 홈메이드 카라멜 시럽이 있다고 해서 제가 카라멜 라떼를 주문해 봤습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맛있는 라떼에 힘입어 마지막 관광지인 미술관으로 향했는데요. 미술관은 버기타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네, 여기는 포커텔로의 역사적인 건물인 케인 빌딩이에요. 1층을 갤러리로 리모델링했죠.
이 조용한 공간에서는 전 세계에서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보다도 더 멋진 광경을 여기서 볼 수 있다 하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You can see the railroad where the beginning of the town started.
마을이 처음 시작된 철로를 볼 수 있는데요. 도시는 평원 방향으로 점점 더 성장해 왔죠.
그 빌딩 전체가 보면 외관 형태는 예전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은 다 1800년대 후반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내부는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해서 지금 뭐 럭셔리 하우스라고 해도 손색 없을 만큼 그렇게 예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There's so many things to do and so many things to see.
할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요. 작은 마을의 분위기에 대도시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죠. 저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어떤 이들은 아이다호를 비행 중 내려다보기만 하는 별거 없는 주라고 생각하지만 광활한 황야와 미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보호구역 그리고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주민들을 본 후 그 생각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몇몇 목적지는 하이킹을 통해 찾는 데만 수시간 또는 수일이 걸리기도 하지만 저와 같은 여행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소 중 하나는 유황온천으로 매우 유명한 라바 핫스프링스였습니다. 온천은 미국 서부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매년 수백만 명이 온천을 찾아 서부를 방문한다고 하네요.
I'm Devani Morrison. I'm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Lava Hot Springs Foundation.
전 디바니 모리슨이에요. 라바 핫스프링스 재단의 전무 이사죠. 이 재단은 사실 국가기관인데 21만 평에 이르는 부지에서 온천도 제공하고 또 올림픽 수영시설과 여러 공원도 보유하고 있어요. 저희 온천은 천연 온천입니다. 섭씨 44도 정도로 분출되는데 다섯 개의 온천장을 흐르면서 38도 정도로 맞춰져요. 매일 950만 리터의 물이 이곳으로 흘러간답니다. 100% 천연 온천이죠. 물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가 이 용암 온천에 있는 풀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로는 물이 꽤 따뜻하다고 해요. 110도? 화씨 110도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들어가서 얼마나 물이 따뜻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ot spring just comes up naturally from the ground.
온천수는 땅속에서 자연적으로 분출돼요. 지열로 덮여진 건데 근처에 옐로스톤 공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 화산 활동이 있다는 증거죠.
오, 뜨거운데? 오, 이거 거의 목욕탕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로 40도 넘는 것 같아요. 오, 뜨거. 엄청 뜨거운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따뜻하다. 뜨거운데 밖에 약간 좀 쌀쌀해서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오, 좋다.
I just think that they're kind of a one-of-a-kind experience. A lot of people...
정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이곳 온천수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자연적인 치유의 효능을 즐길 수가 있어요.
아, 좋다. 여행의 피로가 싹 다 풀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피곤하고 사실 촬영이 좀 빡빡해서 쉴 틈이 없었는데 이렇게 온천에 들어오니까 온몸이 노곤노곤해지네요.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욕을 하니 수영장이나 욕조에 몸을 담궜을 때보다 더 몸이 이완되는 것 같았습니다. 온천은 근육통증 완화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러한 치유의 특성을 지닌 온천을 즐겨왔습니다. 다음 방문지 역시 온천 지역이었지만 수영을 즐길만 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구경에 임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소더 스프링스라는 마을에 와 있는데요. 옛날 오레곤 트레일 시절 많은 마차가 지나갔던 그런 스타핑 포인트였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다름 아닌 간헐 온천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는데요. 매 시간 정시가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용수가 뿜어져 나온다고 해요. 그럼 저와 함께 가서 간헐 온천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까요? 가시죠. 네, 여기가 이제 간헐 온천 입구인데요. 확실히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엄청난 그 유황 냄새가 나요. 유황 때문인지 확실하게 여기에 이제 물이 젖어 있는 부분은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온천수에서 연기 나는 것 좀 보세요. 엄청 따뜻한 것 같아요. 로키 산맥 시간대는 콜로라도 덴버시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지금 9시 59분을 시계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가 딱 되면 저기서 엄청난 양의 온천수가 나온다고 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아이다호에서는 삶이 속도를 늦춘 듯 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시간을 갖고 주위 환경을 즐겼고 방문객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만 익숙하다 간만의 달가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생산지를 보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경험이죠. 와다 농장에서 이를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매력적인 포카텔로에서 저는 가장 작은 마을이 때로는 가장 큰 즐거움을 준다는 것과 잘 찾아보면 숨겨진 보물 같은 곳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다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노천 유황 온천, 그리고 높이 솟는 소다 스프링스 간헐천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물의 소중함에 대해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올 때는 무얼 보게 될지 잘 몰랐는데 이런 게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저도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2015년 2월, 죽을 각오로 사선에 넘은 한 탈북민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탈북민 유이명 씨인데요. 북한에서 바로 한국으로 온 그녀는 입국한 날짜까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9일에 한국에 입국했죠. 대한민국 땅에 들어선 날을 잊을 수 없죠. 중국에서 저는 살지 않고 거기서 직행으로 한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뭐나 시작을 하면 못할 일은 없다고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왜냐면 저도 이제 북한에서도 두루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또 사정이 생겨서 부득불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뭐 그냥 가다가 죽으면 죽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각오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한 번은 인생의 이제 마지막 정제부를 찍는다는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다가 가는 거나 제대로 인간답게 살다가 가는 거는 어차피 가는 길은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시작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한국으로 와보자 하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집을 나섰죠.
유희명 씨가 의지하던 남편은 북한에서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 또한 군복무로 인해 오랜 시간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홀로 남았죠.
이제 남편분이 하늘나라 가시고 아들이 군에 입대하고 이제 혼자 있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혼자서 여자가 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북한은 더 어렵거든요. 여기처럼 모든 게 전기가 있고 뭐 가스 쓰고 뭐 이렇게 다 그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산다 그런 건 있지만 북한은 우선 먹고 사는 게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하고 그걸 또 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뭐 부엌에 불을 지펴서 이제 석탄 가지고 불을 지펴서 밥을 해먹는 과정도 여자 혼자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또 먹고 살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장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면서 남자 할 일까지 이제 혼자지만 모든 가정은 여럿이 사는 거나 같으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생계 유지를 위한 장사 일에 집안일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녀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남이 신세를 지고 살아야 되니까 남자 손을 빌어서 내가 나무도 패고 뭐 장작 패서 불 지피고 뭐 이렇게 힘든 일도 더구나 이제 많이 이제 있는데 그걸 혼자서 이제 뭐 한다는 게 남이 손을 빌어야 되니까 그것도 자주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건 뭐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도와주지만 남이 손을 피는 건 정말 또 쉽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또 집에 여기를 말하면 강도라고 해야 되나? 더더욱이 이제 두니까 아, 집에 남자 식구가 없으니까 이런 일까지 생기는구나. 거기서 이제 확 무너졌어요.
그렇게 유희명 씨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죠.
그리고 또 아들이 군대 가니까 내가 혼자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아무 정신이 없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선 우울증 시초였겠죠, 처음에는. 밥 먹는 시간을 제가 몰랐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뭐 배고픔도 몰랐고 밥 먹는 시간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면 내가 오늘 밥을 먹었나? 그렇게 먹진 않았지만 정신이 없으니까 배고픈 감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와서 들어보니까 아 이게 우울증이구나 스트레스구나 이게 북한에서는 뭐 신경질 난다 뭐 짜증난다 이런 걸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달 두 달이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무너졌지만 몸도 많이 무너진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친 유희명 씨는 그 당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지인이 한국으로 같이 가보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건넸죠.
그래서 또 지인이 한국에 가보지 않겠냐 할 때 그때 정말 아 어차피 한 번은 내가 죽는 길이다. 한 번은 죽는다. 그래서 가다가 죽던 여기서 이렇게 뭐 그 대충 정말 그렇게 살다 죽던 어쨌든 떠나보자 이렇게 돼서 시작했죠.
그렇게 유희명 씨는 한 북한 여성과 함께 두만강을 건넙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처한 현실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탈북을 결심한 건데요. 탈북민 유희명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사립명문 라이스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종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라이스 대학교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중심형 사립종합대학교입니다. 미국의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터즈는 4,000개가 넘는 미국 대학들 중에서 해마다 1,400여 개의 종합 또 단과대학들 그리고 수백 개에 달하는 대학원들을 평가해서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라이스 대학교는 미국의 전체 대학교들 중에서 17위에 오른 매우 뛰어난 명문대학교입니다. 라이스 대학교는 현재 6개의 학부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 말 더 들어보시죠.
라이스 대학교 학부에는 물리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건축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등의 6개 학부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또 어느 단과대학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단독으로 병행되는 특수학과로 고전 지중해 문화학과, 아시아학과, 여성학과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스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어떤 것들일까요?
가장 인기 있는 전공으로는 컴퓨터 정보학, 화공학, 생화학, 기계공학, 신체운동학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라이스 대학에서는 모든 재학생들이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에 진급할 때 자신의 전공을 밝히도록 되어 있고 신입생 지원 시에는 어떠한 전공을 할 것인지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입학과를 받게 되면 주로 어느 단과대학에 속한 학과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을 이수할 것인 것에 대한 과목 선호도에 대해서는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라이스 대학교의 신입생 입학 현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을 학기에 등록한 지원자는 2만 7천 명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약 2,360명이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9%의 입학 허가율을 보였고요. 960여 명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학생들의 성별을 보면요. 남학생이 52%, 여학생이 48%로 격차가 별로 없고요. 지역별로는 텍사스주 출신 학생들이 40%고요. 미국의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이 4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11%가 외국인 학생들인데요. 중국 학생들이 절반가량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35%, 아시안이 33%, 중남미계가 18%, 그리고 흑인이 8% 순인데요. 라이스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외국인 학생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Of course, family and friends are a big deal and you always miss them. But one thing that's kind of like my recurrent topic every time I meet a new
가족과 친구들 보고 싶은 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항상 그들이 보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장 큰 문제는 습하고 더운 휴스턴 날씨입니다. 그래도 저는 누구든지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도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이 나라 미국의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미국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도 외국인 학생들과 좀 더 접촉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학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라이스 대학교는 남부 텍사스주를 넘어서 외국의 수많은 수재들까지 관심을 보이는 학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라이스 대학교가 동부의 전통적인 명문사립대학교들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재정 상황,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 우수한 교수진들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스 대학교의 신입생 선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의 도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입학 사정을 학교 성적과 표준 시험 성적 등을 수치적으로 공식에 대합시켜서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라이스 대학교에서는 홀리스틱 평가 방식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 등을 적용시킨 총체적인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입학사정위원회는 각 학과의 교수진들과 입학처장, 재학생, 또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대학에서 정한 교육이념과 강조사항을 기준으로 평가 소견서를 적게 됩니다. 또 객관적인 평가 조항인 학교 성적, SAT나 ACT와 같은 표준시험 성적, 창조성, 지도력, 지역사회 헌신도 지적인 생동력, 삶의 변화와 활력을 줄 수 있었던 경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네, 이런 심사 과정을 통해 입학 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라이스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는 조기 지원은 일반적으로 11월 1일에 원서가 마감돼서 12월 15일까지 입학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요. 1월 1일까지 원서가 마감되는 정규 지원은 4월 1일을 전후로 해서 입학 허가 여부가 통보됩니다. 라이스 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는 학교 재정 보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체 학생의 47% 정도가 재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극도로 가난한 집안 환경 속에서 파트타임으로 부업을 하면서 힘껏 고교 생활을 우수하게 지낸 학생이거나 집안의 전체 가문을 통해서 최초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가 얼마만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우수한 자질을 배양했는지를 심도 있게 보고 가능한 그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입학 사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내는 부모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꿈과 희망을 주는 대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시의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스 대학교 안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기관이 40여 개나 집결해 있어서 학생들이 학문을 정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는 소개합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는 40여 개의 저명한 연구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강의실과 도서관 내에서 공부하는 범주를 벗어나서 이들 연구소에서 자원봉사하거나 인턴으로 봉사하는 기회가 아주 많기 때문에 학부생들이 대학 4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연구교수로 방문해 오는 촉박들과의 교분을 쌓는 일은 그 어느 대학들보다도 유리한 장점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라이스 대학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는 매우 인연이 깊은 학교입니다. 라이스 대학교는 나사가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연구 협력을 시작한 대학이기도 한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 더 들어보시죠.
라이스 대학교는 휴스턴 지역에 많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를 떼어내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기증에 유인 우주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우주센터가 바로 오늘날의 존슨 우주센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이제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서는 우주항공 주역 국가가 될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던 것이 바로 라이스 대학교일 만큼 라이스 대학교와 나사 그리고 휴스턴시는 불가문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는 지난 2012년으로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데이빗 리브론 총장은 이듬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면서 라이스 대학교가 사회와 인류에 어떤 사명을 짊어져야 하는가 하는 소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가 지향하는 새로운 100년의 모습 한번 들어보시죠.
리브론 총장은 라이스 대학교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라이스 대학교의 이름 네 글자를 따서 R은 Responsibility, 책임감, I는 Integrity, 성실성, C는 Community, 지역사회 환원, E는 Excellence, 최우수성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입생 입학 사정의 기본들도 지원 학생들의 책임감, 성실성, 지역사회 환호도 최우수성을 향해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여성 히스토리 메이커 주인공은 히스패닉 여성들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미국에서는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행시에서도 미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여성들 가운데 히스패닉계 여성 3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일단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 이게 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 미국에서 해마다 9월 15일부터요, 10월 15일까지 한 날 동안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남미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적 공헌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
1968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히스패닉 문화유산 주간을 선포한 것이 시작이었고요. 1988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한 달로 그 기간을 늘려서 지금의 형태가 됐습니다.
네.
아, 9월 15일이 그 시작하는 날인 이유는요.
네.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 5개의 나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멕시코의 독립기념일도 바로 그 즈음인데요. 9월 16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어떤 분야에서 미국의 역사를 새로 썼을지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들은 모두 생존에 있는 인물입니다.
네.
아, 첫 번째 주인공은요. 세계 최초의 히스패닉계 여성 우주 비행사 엘렌 오초아입니다. 1993년 4월 8일 이 엘렌 오초아는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에 탑승해서 세계 최초 히스패닉계 여성으로서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지구의 오존층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요. 총 아흘에간 임무를 우주에서 수행한 겁니다.
네.
그 후로도 세 번 더 우주 여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주 비행 기록이 거의 1,000시간에 달하는 여성입니다.
네. 자, 세계 최초 히스패닉계 여성 우주 비행사 외에도 또 여러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존슨 우주센터의 11번째 소장이었습니다.
네.
첫 히스패닉계 소장이자 두 번째 여성 소장이었고요.
네.
이전에는 그 존슨 우주센터의 부소장 및 비행 승무원 운영 국장으로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는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데요. 나사의 주요 우주비행 연구 및 훈련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네.
미국의 인간 우주비행 프로그램의 또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자, 존슨 우주센터 첫 히스패닉계 여성 소장 엘렌 오초아,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더 알아보죠. 이민 3세더라고요.
네. 그 뉴욕 역사학회 박물관과 도서관에 여성과 미국인 이야기 기록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엘렌 오초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멕시코에서 이민을 온 1세대가 되겠습니다. 엘렌 오초아는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 또 수학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악기를 배우기도 했다는데요.
네.
이런 열정이 중학교 시절에 부모의 이혼으로 힘든 시기를 견디는데 또 힘이 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 명문대학교잖아요. 스탠퍼드 대학교에 붙었다가 장학금까지 거절했던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네. 스탠퍼드 대학교에 붙고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지만 집에서 가까운 샌디에고 주립대학으로 진학을 한 겁니다.
네.
당시에 그 여성 엔지니어가 드물어서요. 물리학을 전공한 후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마쳤고요.
네.
이 스탠퍼드 대학과에는 인연이 있었는지 스탠퍼드에서 전기공학으로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네. 전기공학 박사, 오초아. 우주비행사가 될 결심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네. 1983년에 미국 여성 최초로 우주비행 기록을 세운 셀리 라이드 씨를 보고 큰 감동을 받은 후에 나도 우주비행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결심하고 2년 후에 처음으로 나사의 우주비행사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그때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네.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연구를 이어가다가 1987년 우주비행사 훈련 프로그램에 다시 지원했다가 100명 안에 들었지만 또 최종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음 해인 1988년에 나사의 연구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이 에임스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우주비행사가 되려고 또 한 번 도전했고 그때 선발된 겁니다.
네.
자, 존슨 우주센터에서 훈련을 마친 오초아 박사. 1993년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 임무에 참여하게 되면서 최초의
히스패닉계 여성 우주 비행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 존슨 센터 부소장 자리에 올랐고요. 2013년 존슨 우주센터 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주요 성과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초아 소장이 그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나사의 그 에임스 연구센터에서 연구 엔지니어로 근무할 때 정보 처리용 광학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네.
그때 관련한 그 세 개의 특허를 공동으로 낸 것이 주요 성과 중에 하나를 꼽히고요.
네.
그 밖에 또 여러 기술 논문 발표했습니다. 소장 임기 동안에 이 오라이언 우주선 프로젝트를 이끌었고요. 로봇 공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전문성을 보여줬는데
네.
우주왕복선 내 로봇팔 운용과 국제우주정거장 ISS 건설에 기여한 것 등 우주 탐사의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오초아 소장이 2018년에 존슨 우주센터에서 은퇴했습니다.
네.
미국 과학재단을 관리하는 국가과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뭐 이런 오랜 기간 경력을 쌓으면서 수상도 여러 번 했더라고요.
훈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시민 훈장,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우주 탐사 또 STEM이라고 하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 교육 분야에서도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뭐 짧은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말 그대로 히스토리 메이커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물 소개해드리죠. 이번에는 미국의 대중음악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여성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 소개하는 그 주인공은요.
네.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60년대 포크 음악의 아이콘이자 정치적 사회적 활동가였던 여가수 조앤 바이즈의 노래 We Shall Overcome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이겨낼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평화롭게 살 겁니다. 라는 그런 노랫말에 담겨 있는데요.
네.
이 노래는 미국의 민권운동 시기 때마다 널리 불렸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이 이를 평등과 자유를 위한 저항의 상징으로 채택해서 아주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네.
그런데 조앤 바에즈가 1963년 흑인 민권운동을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크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네, 이 노래 때문에 조앤 바이즈라고 하면은 사회운동가로서 인식이 대중에게 더 각인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바이오그래피 온라인에 따르면 조앤 바이즈는 베트남 전쟁 반대, 인권, 비폭력 운동 등 여러 사회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바로 그 도구가 음악이었는데요. 음악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특히 바이즈는 미국의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와 함께 미국의 민권운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앤 바이즈 역시 히스패닉계 미국인 여성이란 거죠.
맞습니다.
네.
아버지가 멕시코 출신 수학 교수였습니다. 1941년에 스코틀랜드 태생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남미계 이민자 2세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주로 뉴욕 브루클린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이 평화주의적 신념을 지닌 인물이었다는데 퀘이커 교도로서 퀘이커 교의 비폭력, 평화,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이 가수 바에즈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음악과 사회운동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가수가 된 건가요?
13살 때 미국의 포크 가수이자 사회운동가였던 피트 시거의 공연을 본 후에 음악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 10대 후반부터 클럽과 커피숍에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처음에는 그 우쿨렐레, 그러니까 작은 기타 모양의 악기인데요. 이 우쿨렐레를 연주하다가 독학으로 기타를 배웠고요. 노래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그 자신의 목소리를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자서전에 표현할 만큼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네.
가수로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1960년도에 발표한 첫 앨범 조앤 바이즈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 앨범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조앤 바이즈만의 그 독특한 소프라노 음색과 민요적인 해성 능력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같은 시대 가수입니다. 밥 딜런과 연인 사이였던
그렇죠.
바이즈.
네.
이 밥 딜런의 초기 곡들을 녹음해서 또 음악 경력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조앤 바이즈 하면 대표 작품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Diamonds and Rust라는 곡이 있죠. The Night They Drove Old Dixie Down 등이 흥행에 성공했고요.
네.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면서 평생에 걸쳐서 발표한 앨범이 30장이 넘습니다.
네.
2017년에는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만큼 미국의 대중음악에도 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네, 두 번째 히스토리 메이커 조앤 바이즈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 주인공, 마지막 히스토리 메이커는 정치인입니다.
네, 역시 여러 최초의 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네.
플로리다주 첫 중남미계 하원의원, 플로리다주 첫 중남미계 상원의원, 그리고 미 연방 하원에서도 첫 중남미계 여성의원, 의회에서 활동한 첫 쿠바계 미국인 의원입니다.
네.
자, 일리에나 로스 레티넨 의원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여성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던 것과는 다르게 이 레티넨 의원은 쿠바계 이민 1.5세인데요.
네.
어린 시절에 쿠바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사연입니다.
네.
미 하원 의원의 역사와 의원들의 이력 등을 소개한 히스토리 하우스에 따르면 1952년 쿠바 아바나에서 태어난 레티넨 의원은 8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네.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은 후에 공산주의 정권이 강화되는 시절에 쿠바를 떠난 건데요.
네.
올 때는 왕복 비행기표를 끊었지만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민자로서 또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어요.
뭐 여느 이민자 가정과 비슷하게 레티넨 의원 가족도 어머니가 마이애미 해변의 호텔에서 일했고요. 아버지는 지역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렸답니다.
네.
부모의 노력 덕에 로스 레티넨 의원은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플로리다 국제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교육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면서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네.
또 부모님과 함께 사립 초등학교를 설립해서 교사, 또 교장으로도 일했습니다.
네, 정치는 어떻게 입문하게 된 건가요?
교육자로서 부모님을 돕다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1982년에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이 되면서 주의회에서 최초로 히스패닉계 여성의원이라는 역사를 세웠고요. 이후에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1989년에 당시 플로리다의 연방 하원의원이 사망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출마를 했고요. 첫 히스패닉계 여성이자 첫 쿠바계 미국인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역사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네, 국제 문제, 특히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알려진 인물 아닌가요?
예, 예. 특히 그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에 집중했는데요.
네.
외교 문제에 대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쿠바의 민주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2019년 30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은퇴하게 됩니다.
네.
은퇴 당시 레티넨 의원은 가장 어려운 도전은 단순히 선거에서 계속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는 능력이 나의 경력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기회의 땅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커뮤니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네.
정치 개척자이자 인권운동가로서 또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길을 열어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히스토리 메이커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까지 이번 주 히스토리 메이커로 꾸며드린 여행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를 위해 역사를 쓰고 있는 중남미의 여성 소개해드려봤네요.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장량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VOA 방송과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5일 새벽 처음으로 레바논 북부 트리폴리를 타격했다고 레바논 안보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교회 지역을 공습했으며 남부 레바논으로 새로운 지상 침공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 관계자와 그의 아내, 두 자녀가 트리폴리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 대한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마스 측 매체는 이 공습으로 하마스 무장조직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트리폴리 공습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위파가 다수인 항구 도시 트리폴리는 이스라엘군의 공습 대상이 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유전 공격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은 공격과 관련해 무엇을 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결정을 내린 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유전을 공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약 2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영내 무장 세력 간 갈등이 크게 고조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과 접경한 북부 수미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이곳에서 쿠르스크 지역으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기습작전이 시작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국경 지역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진격 속도는 둔화됐고 러시아군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쿠르스크 작전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의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더 결단력 있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인 올렉산드로 시르스키 장군과 함께 제82 공수여단을 방문하는 모습이 공개됐으며 우크라이나 영토를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타이완을 굴복시키기 위해 경제 및 사이버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소재 연구소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전쟁 가능성은 자주 간과됐다며 타이완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FDD 연구원들은 올해 초 타이완의 금융 및 은행 전문가들과 함께 이틀간의 모의 훈련을 진행해 중국이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나 허위 정보 유포 같은 비군사적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최대 도시인 마나우스의 강 항구가 4일 19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에선 가뭄이 수로를 말리게 하면서 곡물 수출 및 필수 물자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자 공급의 생명선이자 경제적 허브입니다. 지난해부터 아마존과 남미 대부분 지역은 우기에도 강수량이 평균 이하로 줄어들며 가뭄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과 볼리비아에선 10년 넘게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산불이 급증하게 한 극심한 폭염과 건조한 날씨는 세계 최대의 습지인 판타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역대 최다의 산불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들은 기후변화가 산불과 가뭄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밤부터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상 1도에서 13도, 최고 영상 13도에서 영상 2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주은이었습니다.